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을 국빈 방문 중인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16일 박근혜 한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두 정상은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양국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충실한 이행을 포함해서 국제사회가 단호한 대북 입장을 지속적으로 견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두 정상이 앞으로 긴밀히 소통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코위 대통령도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조코위 대통령은 한국이 인도네시아에 있어 아주 중요한 우방이라며 경제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를 희망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미국, 한국, 일본이 다음 달 사상 처음으로 북한의 미사일을 탐지 추적하는 미사일 경보 훈련을 실시하는 데 대해서 우려와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홍래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사일 경보 훈련에 대한 질문을 받고 현재 한반도 상황이 복잡하고 민감하다며 각국이 충분히 냉정과 자제를 유지하고 긴장을 고조하는 행동을 안 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림팩 연합 군사 훈련 시작 직전인 6월 28일 하와이 인근에서 진행됩니다. 세 나라의 이지스함이 각각 한 척씩 참가할 예정입니다. 다음 달 동중국해에서 실시되는 미국 인도 간 합동 군사 훈련에 일본이 참가할 계획입니다. 이번 합동 해상 훈련은 해양 안보 분야에서 3국 간 상호 운용성을 강화하고 중국의 세력 확장에 대한 역내 동맹들의 입지를 강조하기 위해 마련되는 것입니다. 미국과 인도는 1992년부터 말라바로 명명된 합동 훈련을 실시해 왔으며 일본 해상 자위대는 올해로 3년째 이 훈련에 참가하게 됩니다. 일본 자위대는 앞으로 이 훈련의 참여폭을 넓힐 계획입니다. 일본과 중국은 일본이 점유하고 있는 센카쿠 열도의 영유권을 놓고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리비아 사태를 논의하기 위한 국제회의가 16일 오스트리아 수도 빈에서 열렸습니다. 참가국들은 리비아 신임 정부의 유엔 무기 금수 조치 해제 노력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리비아 정부가 국내적인 안보 위협에 대응하고 순위파 무장단체 ISIL에 맞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존 케리미 국무장관과 파울로 젠틸로니 이탈리아 외무장관이 이번 회의를 공동 주최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국제사회가 새로운 리비아 정부에 인도주의적, 경제적, 안보적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며 다만 각국은 리비아의 지상군을 파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이지리아 남부 유전지대가 연이어 무장단체의 공격을 받아 원유 생산량이 거의 40% 줄어들었다고 엠마뉴엘 카키우 국가석유자원부 장관이 밝혔습니다. 카키우 장관은 16일 나이지리아 하원에 석유 생산량이 하루 220만 배럴에서 140만 배럴로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생산량이 80만 배럴 줄어든 것은 니제르 델타의 공격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나이지리아는 경제의 대부분을 원유 생산에 의존하고 있으며 2016년 정부 예산안은 하루 원유 생산량이 220만 배럴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나이지리아 남부에서는 니제르 델타 어벤져스로 불리는 신흥 무장단체가 석유 시설들을 파손하고 있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이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를 비롯한 도처에서 차량 폭탄 테러를 저질렀습니다. 이라크 관리들은 ISIL이 15일 바그다드 북부의 천연 가스 시설 등 다섯 곳에 공격을 가해서 적어도 15명이 숨지고 100여 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ISIL은 올해 대부분 자살 폭탄 요원들에 의한 공격이 주를 이뤘지만 지난달 이후 대형 차량을 이용한 폭탄 공격으로 선회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브렌 맥커크 ISIL 소탕을 위한 연합국 특사는 이라크 모술 탈환을 위한 연합군의 공격이 성과를 이루면서 ISIL이 점차 수세에 몰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맥커크 특사는 15일 바그다드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연합군은 거의 매일 모술 지역에 정밀 타격을 가하는 방식으로 ISIL 지도자들을 제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의 조은정이었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5월 17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먼저 이 시간 한반도 주요 소식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한동안 자취를 감췄던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에 포함된 북한 선박들이 다시 포착됐습니다. 선박 자동 식별 장치를 끈 채 운항을 해 이동 경로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하원에서 북한의 테러 행위를 미국 행정부가 조사한 뒤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2016 북한 테러 지원국 지정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김정은 정권 이후 북중 접경 지역의 감시가 강화되면서 탈북자들의 월경 비용이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저한테도 뭐 수도 없는 탈북자들이 연락이 와요. 돈 드릴 테니까 제발 가족을 좀 데려다 줬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오늘 북한에서는 맑은 하늘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구름이 모두 가셨군요. 아침 최저 기온은 4도에서 18도, 낮 최고 기온은 20도에서 30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첫 소식입니다. 한동안 자취를 감췄던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의 북한 선박들이 해상에서 다시 포착됐습니다. 다만 선박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선박 자동 식별 장치를 계속 켜두지 않아 이동 경로를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 원양해운관리회사 소속 선박들이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 제재 채택 이후 자취를 감춘 지 약 한 달 만입니다. BOA가 13일 선박의 위치와 운항 기록 등을 보여주는 민간 웹사이트 마린 트래픽의 지도를 확인한 결과 사우스 힐 5호를 포함해 총 5척이 원양해운관리회사 소속 선박들이 최근 열흘 사이 한반도 서해와 일본 근해 등에서 운항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우스 힐 5호와 철령호는 한반도 시간으로 각각 5월 2일 오후 10시 54분과 5월 4일 오후 6시 56분에 북한 서해 앞바다에서 북쪽 남포항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됐고 마찬가지로 세보호도 8일 새벽 4시 30분 중국과 가까운 서해에서 북쪽으로 항해하는 흔적을 남긴 뒤 레이더에서 사라졌습니다. 또한 미림 2호는 13일 오후 7시께 제주도에서 남쪽으로 약 135km 떨어진 지점에서 북동 방향의 일본 영해 쪽으로 항해를 하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특히 2013년 쿠바에서 선적한 무기를 싣고 운항을 하다 파나마에서 억류된 전력이 있는 청천강호 역시 일본 본토와 대마도 사이에서 4일 새벽 4시 40분에 포착됐습니다. 이 지점은 대마도로부터 약 50km, 후쿠오카로부터 약 80km 떨어져 일본 영토와도 매우 가까웠습니다. 이들 선박들은 국제 규정상 상시 켜둬야 하는 선박 자동 식별 장치 AIS를 끈 채로 운항을 하다가 중국과 일본 등 영해에 들어서면서 잠깐씩 위치를 드러낸 것으로 추정됩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3월 북한이 핵실험과 장거리 시험 발사에 대응하는 대북 제재 결의 2270호에 따라 원양해운관리회사 소속 선박 27척이 유엔 회원국 입항을 금지한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해당 선박들은 대북 제재 채택 직후 레이더망에서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고 결의안 채택 한 달이 된 시점 BOA는 마린 트래픽을 통해 모든 선박이 사라진 사실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5척의 선박들이 또다시 포착되면서 원양해운회사 소속 선박들이 운항을 재개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들 선박 중 일부가 일본 인근 해상이나 중국 쪽에 가까운 서해상에서 발견된 점으로 미뤄볼 때 서해에서 동해로의 운항과 같은 북한 항구 사이의 이동은 아닌 것으로 추정됩니다. 입항이 금지된 해외 항구를 목적지로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둘 수 있는 대목입니다. 다만 선박 자동 식별 장치 AIS를 켠 시간이 워낙 짧아 이들 선박의 목적지가 어디였는지는 현재로선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한국 국방부는 미, 한일 세 나라 군 당국이 합동으로 북한 미사일을 탐지 추적하는 미사일 경보 훈련을 다음 달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한일 3국의 미사일 경보 훈련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미국 하와이에서 열리는 환태평양 합동 군사훈련 시작 직전인 다음 달 28일 하와이 인근에서 3개국의 이지스함 각각 한 척씩 참여한 가운데 진행됩니다. 이번 훈련은 지난 2014년 12월에 체결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미한일 정보 공유 약정의 범위 내에서 이뤄지며 요격 훈련은 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이번 훈련이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 MD 체계 참여와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하원에서 2016 북한 테러 지원국 지정법이 발의됐습니다. 미국 행정부가 북한이 연루된 테러 행위를 조사한 뒤에 이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인데요. 자세한 내용을 조은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테러 비확산 무역소위원회 테드 포 위원장이 12일 2016 북한 테러 지원국 지정법을 발의했습니다. 공화당 소속인 포 위원장과 함께 민주당의 브래드 셔먼 의원이 이 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북한이 연루된 것으로 추정되는 테러 행위를 행정부가 조사한 뒤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법안은 23가지 구체적 사례들을 제시하며 이 사안들에 대해 북한 정부, 북한 정부의 대리인, 북한 기관이 직간접적으로 연루됐는지 여부를 미 행정부가 조사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미국 대통령이 상하원의 외교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미 국무장관은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한다는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만일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하지 않을 경우 자세한 법적 근거를 보고서에 밝히도록 했습니다. 법안은 북한이 테러 지원국 기준에 부합하며 이에 따라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돼야 한다는 것이 의회의 의견이라고 밝혔습니다. 2016 북한 테러 지원국 지정법은 1970년대부터 최근까지 23가지 테러 사건들에 북한이 연루된 것으로 지목하며 미국 행정부의 조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이 1970년대 일본 민항기 납치범인 일본 적군파 조직원을 보호하고 2000년 한국계 미국인 김동식 목사를 유인 납치했으며 2010년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 암살을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통신 장비와 미사일을 제공하고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에 테러 공격을 지원한 점도 지적했습니다. 이 밖에 미국 소니 영화사, 한국 수력 원자력에 대한 해킹 사건도 조사 대상으로 꼽혔습니다. 미 의회 의원들은 지난 몇 년간 북한의 행동이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기에 충분하다고 청문회와 언론 기고문을 통해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국무부는 지난 1987년 북한의 대한항공 여객기 폭파 사건을 이유로 이듬해 북한을 테러 지원국 명단에 올렸습니다. 이후 2008년 조지 W. 부시 행정부 때 북한과의 비핵화 합의에 따라서 북한을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했습니다. 국무부는 북한의 테러 지원국 재지정 여부를 정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네, 북한이 이번 노동당 7차 대회에서 자신들이 핵 보유국임을 당 규약에까지 못 박았는데요. 이에 따라 앞으로 비핵화 협상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긴장 국면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7차 노동당 대회에서 핵 보유 의지를 거듭 천명함에 따라 미국과 한국 등 국제사회는 북핵 불용 원칙을 거듭 강조하며 유엔 안보리 결의의 전면 이행을 통한 대북 압박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 10일 한국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의 브리핑입니다.
우리와 국제사회는 결코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병진 노선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 개발의 미몽에서 하루빨리 깨어나서 진정성 있는 비핵화 의지를 행동으로 보이도록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한국 정부 안팎에서는 북한이 헌법에 이어 당 규약에까지 핵 보유국임을 못 박은 만큼 향후 비핵화 협상이 더욱 어려워졌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국방부 산하 국방연구원 이호령 박사입니다.
자기네들이 핵국가이다라는 거를 헌법에도 개정하면서 그거를 넣고 이번에 노동당 규약에도 그 부분을 넣고 해서 이렇게 협상을 할 때 있어서 보면은 굉장히 자기네들이 스스로의 논리적 모순에 빠지게끔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절대로 그 핵폐기나 비핵화 쪽으로는 자기네들이 그 협상 테이블에서 논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대외적으로 표명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전향적인 태도를 한다면 그 부분 수정도 같이 진행이 돼야 되겠죠. 헌법이랑 당 규약이랑.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 기조에 맞서 북한은 노동당 대회에서 밝힌 대외 전략을 토대로 핵 보유국 지위를 전제로 한 공세적인 대외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핵보유를 기정사실화하면서 미국에 대해서는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와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하는 한편 한국에 대해서는 미한 군사훈련 중단 등을 요구하며 대북 정책 전환을 강하게 압박할 것이란 관측입니다. 한국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박병강 동북아 연구실장은 북한은 당분간 국제사회의 태도를 지켜보며 핵 보유국 지위 구축을 위한 나홀로 노선을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핵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한국 정부에 대해 북한이 보다 강경하게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선임연구원입니다.
일단 남쪽에 대해서 핵 보유국 입장에서 자신들이 우위에 서가지고 남쪽을 강박하거나 위협하는 듯한 기본 자세로 임하고 있는 점이 대단히 우려스럽다. 남북관계의 어떤 세력 균형이 바뀌었다라는 인식 내지는 그런 걸 과시하는 전제 위에서 대남 관계를 정립하려고 시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당분간 대화보다는 상당 기간 긴장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고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제재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향후 전술적 변화를 시도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북 제재를 감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핵실험 중단을 선언하며 협상 국면으로의 전환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서울시립대학교 황지환 교수입니다.
6월 초가 되면 대북 제재 1차 이행 보고서가 나오게 돼 있는데 이제 그게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상황에서 북한이 제재가 북한 주민들의 민생 문제를 어렵게 하고 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중국이 이제 한반도 문제라고 하는 것은 대화 협상으로서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할 텐데 북한의 이해관계하고 중국의 이해관계하고 맞아떨어질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경우에 북한이 나름대로의 전술적인 변화 조치를 취한다면 협상을 해야 되느냐 이런 쪽으로 가게 될 가능성도 뭐 어느 정도 있다고 봐야 되겠죠.
한국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을 지낸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북한은 당분간 추가 핵실험 카드를 밀어놓고 대화 공세를 펼치며 대북 제재 공조의 균열을 꾀하려 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를 계기로 대화와 협상 요구를 더욱 강하게 주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국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의 병행 추진을 주장해왔습니다. 이는 미국과 한국의 선 비핵화 입장과 북한의 평화협정 우선 주장을 절충한 것으로 북핵 문제에 대한 주도권을 잡음으로써 한반도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의도라는 관측입니다. 한국 정부 소식통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우선하는 중국의 경우 북한이 핵실험을 비롯한 추가 도발을 자제할 경우 이를 명분으로 대화와 협상 요구를 더욱 강하게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한국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 우선을 요구하고 있어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무엇보다 북한이 미국과 한국이 대화 재개의 핵심 조건으로 내세우는 비핵화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만큼 대화 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한국의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한국통일연구원 박형중 부원장입니다.
북한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평화협정만 논의하고 비핵화는 절대 논의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이 이야기하고 있는 비핵화와 평화협정 동시 진행론하고도 일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설령 병행론을 이야기하더라도 북한이 참가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북한은 자신들의 뜻이 관철되지 못할 경우 5차 핵실험을 비롯한 추가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국 국방부 군비통제차장을 지낸 문성무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입니다.
만약에 김정은의 그 계산대로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또다시 도발이라고 하는 카드 그런 조치를 할 가능성도 있죠. 당장 이제 이달 말부터 또 뭐 대북 제재에 대한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그것이 굉장히 어려움이 되고 갈등의 여지가 있을 때는 내부 결속을 위해서 또 국제사회 압박을 회피하고 또 공조전선의 균열을 가져오기 위한 목적으로도 그런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죠.
한국 군당국은 북한이 당대회 이후 5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와 같은 전략적 도발뿐 아니라 기습적인 국제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향후 한반도 정세는 핵 보유국을 선언한 북한과 이를 결코 용인하지 않겠다는 국제사회가 대립하는 형국이 될 것이라며 결국 비핵화에 대해 북한이 얼마나 진정성 있는 행동을 보일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북한과 같은 공산주의 국가에서 당 대회는 상당히 중요한 정치적 행사죠. 중국과 베트남 등은 과거 당 대회를 통해 개혁 개방 노선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또 소련의 유명한 개혁 개방 정책인 페레스트로이카 역시 지난 86년 27차 당 대회에서 나왔습니다. 공산주의 국가가 개최한 주요 당 대회 역사를 김정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공산권 국가에서 당 대회는 중요한 권력 기구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 체제가 공산당 일당 지배 체제이기 때문입니다. 구소련은 물론이었고 최근 36년 만에 당대회를 연 북한, 그리고 시장경제 체제를 도입해 개혁 개방에 나선 중국과 베트남도 이런 공산당 일당 지배 체제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 종주국인 구소련을 지배했던 소련 공산당은 제정 러시아 시절인 1898년에 처음으로 당대회를 연 뒤에 1990년까지 총 28차례 당대회를 열었습니다. 소련 공산당 대회는 러시아 혁명의 주도자 블라디미르 레닌이 살아있던 1920년대에는 매년 열렸지만 레닌의 뒤를 이은 이오시프 스탈린이 통치하던 1939년부터 52년 사이에는 전혀 열리지 않았습니다. 소련 공산당 대회 가운데 특히 중요한 건 바로 지난 1956년에 열린 제20차 당대회입니다. 강인덕 전 한국통일부 장관은 이 대회에서 스탈린 격하운동이 시작됐다고 설명합니다.
소련 공산당의 경우는 56년 2월에 있었던 제24 소련 공산당 대회에서 프리첩에 의해서 스탈린 격하운동과 평화공전 노선이 결정됐고,
소련 공산당 서기장 니키타 후르쇼프가 개인 숭배와 그 결과에 대하여라는 제목이 달린 연설에서 스탈린 격하운동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진 회의가 바로 20차 당대회였습니다. 또 이 대회에서는 다른 이념과 사회체제를 가진 나라들과의 공존이라는 새로운 외교 원리가 담긴 보고서가 제출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구소련 체제가 붕괴하는 데 일조했던 개혁 개방 정책인 페레스트로이카가 공식 승인된 것은 미하일 고르바초프 서기장이 소련을 이끌던 1986년에 열린 제27차 당대회에서였습니다. 이어 구소련의 막바지인 90년에 개최됐던 28차 당대회는 소련이 나아갈 길을 인간적 민주적 사회주의로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듬해인 1991년에 소련이 무너지면서 결국 이 28차 당대회가 마지막이 됐습니다. 구소련처럼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은 5년마다 당대회 격인 공산당 전국 대표대회를 엽니다. 중국에서는 지난 1921년 1차 대회가 열린 것을 시작으로 공산당 대회가 2012년까지 총 18차례 열렸습니다. 특히 1982년에 열린 12차 당대회는 덩샤오핑 당시 중국 중앙군사위 주석이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건설을 공식적으로 선언함으로써 중국이 개혁, 개방을 추진하는 데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은 중국이 이 시기 이전 세대의 잘못을 인정했다고 설명합니다.
중국에서는 모택동의 과오를 부분적으로 약간의 과오가 있었다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즉 문화혁명 때 과오를 저질렀다.
현재 중국은 당대회를 통해 10년 주기로 새 지도부를 뽑습니다. 지난 2012년에 열린 18차 대회에선 시진핑 국가주석과 리커창 총리 등 5세대 지도부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한편 오는 2017년 19차 대회에서는 일부 인사들이 조정되고 2022년 20차 대회에서 6세대 지도부가 등장합니다. 또 다른 공산주의 국가인 베트남을 지배하는 베트남 공산당이 여는 당대회의 명칭은 공산당 전당대회입니다. 베트남 공산당은 지난 1935년 중국 마카오에서 1차 대회를 열었고 올해 1월에 12차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당대회가 82년까지 적게는 4년, 많게는 16년 간격으로 불규칙하게 열렸습니다. 하지만 86년 6차 전당대회부터는 5년에 한 번씩 열립니다. 베트남식 개혁 개방 정책인 노이모이가 나온 것은 바로 이 6차 전당대회였습니다. 강인덕 전 한국통일부 장관은 소련과 중국 그리고 베트남 공산당 대회에서 이전 세대의 정책을 비판할 수 있었다면서 그것이 바로 북한의 당대회와 다른 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선대들의 그 정책에 대한 비판을 가할 수가 있었던 이유는 세습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북쪽의 경우는 세습입니다.
강인덕 전 장관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에 걸쳐 세습 체제가 이어지는 북한에서는 다른 나라 공산당 대회와는 다르게 선대의 정책을 비판할 수 없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북한 당국이 최근 평양을 방문한 영국 BBC 취재진을 북한의 현실을 왜곡 날조했다면서 구금하고 추방했죠. 영국 외교부가 이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외교부의 조이스 아닐레이 부장관은 북한이 최근 평양을 방문한 BBC 방송 취재진을 구금하고 추방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아닐레이 부장관은 12일 북한의 그 같은 조치와 관련해 영국 상원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그 같은 조치는 북한 정권이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통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아닐레이 부장관은 BBC 취재진이 구금됐다는 소식을 듣고 곧바로 북한 당국과 접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평양 주재 영국 대사관이 취재진이 평양을 떠나기 앞서 이들에게 영사 지원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닐레이 부장관은 영국 외교부는 대북 정책인 비판적 교류 정책에 따라 북한 당국자들에게 직접적으로 그리고 여러 국제 무대에서 북한의 발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같은 인권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영국의 비판적 교류 정책은 북한의 핵 개발과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비판하면서도 북한과의 교류를 계속한다는 정책입니다. 앞서 북한은 학술 교류를 위해 북한을 방문한 노벨상 수상자 3명과 동행해 평양을 방문했던 루퍼트 윙필드 헤이스 기자 등 BBC 취재진 3명을 구금한 뒤 추방했습니다. 이들 취재진 3명이 지난 6일 평양을 떠나려다 공항에서 당국자들의 제지를 받았습니다. 특히 윙필드 헤이스 기자는 8시간 동안 북한 당국의 신문을 받은 뒤 진술서에 서명했습니다. 이후 BBC 취재진 3명은 평양에 머물다 9일 베이징으로 떠났습니다. 북한은 9일 기자회견을 열고 BBC 취재진이 북한의 현실을 왜곡 날조에 모략으로 일관된 보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교역액이 지난 1분기에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특히 북한의 주력 수출 품목이죠. 이 석탄이 이 기간 러시아로 전혀 수출되지 않았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6년 1분기 러시아와 북한의 교역 규모가 대폭 감소했습니다. BOA가 러시아 연방관세청 자료를 집계한 결과 2016년 1월부터 3월까지 두 나라 간 교역액이 약 1675만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수치는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무려 54% 줄어든 규모입니다. 2015년 1분기 양국 교역액은 약 3,600만 달러였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교역이 이렇게 감소한 것은 러시아의 대북 수출이 대폭 줄어든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올해 1분기에 러시아는 북한에 약 1,330만 달러치의 물건을 팔았습니다. 이는 작년과 비교해 62% 줄어든 규모입니다. 러시아의 대북한 수출 품목 1위는 약 1,100만 달러가 팔린 광물성 연료로 이 가운데는 석탄이 가장 많았습니다. 2위는 냉동 어류로 모두 110만 달러어치가 수출됐습니다. 석탄은 올해 1분기 북한의 대러시아 수입에서 거의 90%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러시아의 대북한 수입액은 많이 증가해 올해 1분기에 약 33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약 3배 증가한 액수입니다. 러시아의 대북한 수입 품목 1위는 냉동 어류로 수입 액수가 약 28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다음 2위는 의류로 모두 28만 달러치가 북한에서 러시아로 수출됐습니다. 특히 북한의 주 수출 품목인 석탄은 이번 1분기에는 러시아로 전혀 수출되지 않았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김정은 집권 이후 북중 국경 지역의 감시 강화로 탈북자들의 월경 비용이 크게 치솟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북한의 장마당 경제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아직 별다른 영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탈북자 지원 활동을 표현 한국의 갈렙 선교회 김성은 목사는 김정은 집권 이후 탈북자 수가 크게 줄어든 이유로 북중 국경을 넘어오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치솟은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목사는 16일 서울 외신기자클럽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해 북한 내부를 찍은 동영상들을 공개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만 불을 준다고 해도 탈북만 시킬 수 있다면 하고 싶은 지금 저한테도 뭐 수도 없는 탈북자들이 연락이 와요. 돈 드릴 테니까 제발 가족을 좀 데려다 줬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은 그 만 불을 주고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 목사는 공개한 동영상을 통해 북한과의 접경 지역에 중국 당국이 설치한 철책을 보여주면서 탈북자들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북한도 철조망을 계속해서 설치해 이중의 장벽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경지역 북한 군인들이 말을 타고 있는 모습을 소개하며 이전엔 볼 수 없었던 감시 활동 강화의 한 단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김정은 정권 들어 탈북 행위에 대해 한층 가혹해진 처벌 또한 탈북자 감소의 한 이유라고 지적했습니다.
그전에는 뭐 도와준 군대라면 군대만 처벌받았는데 뭐 군대가 잘못했으면 일가족이 처벌받는다든지 그런 일은 거의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사실. 탈북자가 했던 뭐 가족 전체가 뭐 잘못되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해가고 있다는 게 지금 변화라면 변화입니다.
한국통일부에 따르면 지난 2011년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이후 탈북자 수는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2,706명이었던 한국 입국 탈북자는 이듬해인 2012년 1,502명으로 대폭 줄었고 이어 2013년 1,514명, 2014년 1,397명, 그리고 작년엔 1,276명으로 매년 100여 명씩 줄었습니다. 김 목사는 장마당 등 시장 경제가 퍼지면서 고난의 행군과 같은 극도의 굶주림에서 벗어난 북한 주민들의 탈북 동기도 바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과거에는 굶주리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탈북했는데 요즘엔 엘리트들이 많이 탈북을 해요. 그것은 뭐냐면 부를 축적한 사람들은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자유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추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그 13명의 그 북한의 그 식당 종업원들이 탈북하는 계기도 보면 굉장히 그 자본주의에 눈을 뜨는 거예요.
김 목사는 또 만포와 해산 등 몇몇 지역의 구경상점과 장마당 그리고 무허가 시장을 일컫는 이른바 메뚜기 시장 모습을 담은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북한 경제가 비교적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최근 북한 내 소식통과 연락을 했다며 북한이 4차 핵실험으로 가중된 국제사회의 제재 영향이 아직은 시장에서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전해들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쌀이나 곡식류도 굉장히 그 북한에 지금 풍부하게 넘쳐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지금 김정은이가 미사일이나 핵폭탄 이런 것들을 하는 그 어떤 뒤에 배경의 자신감은 과거와 같지 않게 이제는 북한 내부가 좀 어느 정도 수습이 됐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김 목사는 과거 10여 년 동안 현지 소식통을 통해 북한 지역 곳곳을 은밀하게 촬영해 매년 언론에 공개해 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국 정부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이 한국으로 집단 탈북한 북한 식당 종업원들과의 접견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은 어제 여러 차례 언급했듯이 이번 탈북민은 자유의사에 따라 입국했으며 이들이 현재 한국 사회 정착을 위한 초기 단계에 있어서 외부인과의 접견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정 대변인은 북한의 대외 선전 매체가 북한 식당 여종업원 12명이 금식을 하다가 한 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한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이들의 건강 상태는 양호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민변은 어제 북한 식당 종업원들과의 접견이 거부되자 행정소송 등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민변은 한국 정부가 이들의 입국 경위와 자발적 탈북 여부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어떤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으며 변호인의 접견이 보장되지 않을 법률적 근거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독일 정부가 올해 대북 구호 사업에 176만 유로, 미화 200만 달러를 책정했습니다. 지난해 지원액과 비슷한 규모인데요. 어디에 쓰이게 되는 걸까요?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독일 외교부 대변인실은 12일 VOA에 올해 대북 구호 사업에 176만 유로, 미화 200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세계기아 원조에 미화 83만 달러, 카리타스 독일에 30만 달러, 세이브 더 칠드런의 85만 달러 등 총 198만 달러를 지원했던 것과 비슷한 규모입니다. 독일 정부는 올해 대북 예산 가운데 28% 정도인 55만 유로, 미화 63만 달러를 독일의 구호단체인 세계기아 원조에 북한 내 재난 대비 사업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업은 재난에 취약한 지역에서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 현지 관리를 교육하며 재난 방지책을 세우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또 황폐화된 산림 복구를 위해 경사지에 나무를 심고 농촌 지역에 관계 수로를 설치하며 우물을 파주고 농업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포함돼 있습니다. 독일 정부는 또 미화 46만 달러를 국제구호단체 세이브 더 칠드런의 대북 재난 감소 사업에 배정했습니다. 자연재해에 미리 대비하고 대응 능력을 높여 피해를 줄이는 것이 이 사업의 주요 목표입니다. 아울러 북한 농촌 지역의 재난 대비 능력을 개선하기 위해 독일 적십자사에 20만 유로, 미화 23만 달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자금은 독일 적십자사를 통해 국제 적십자사 IFRC에 전달돼 대북 재난 감소 사업에 쓰일 예정입니다. 독일 정부는 이 사업들이 오는 2018년까지 몇 년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라며 이 가운데 일부는 지난 2015년부터 시작된 사업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독일 정부는 이 밖에 올해 카리타스 독일의 대북 사업에 미화 51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 자금은 카리타스가 북한 결핵과 간염 환자, 요양원 노인을 지원하는 데 쓸 예정입니다. 20년 넘게 대북 사업을 벌이고 있는 카리타스 독일은 현재 북한 결핵과 간염 병원에 의료기구를 지원하고 의료진의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결핵과 간염 요양소 환자들에게 영양 보충식을 지원하고 있으며 각종 채소와 버섯 등을 재배해 먹을 수 있도록 병원 인근에 태양열 온실을 지어주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독일 정부는 오는 2018년까지 진행되는 카리타스 독일의 대북 사업에 총 174만 유로, 미화 199만 달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영국의 경제 전문 잡지인 이코노미스트지가 최신호에서 한반도 통일과 관련된 통계 자료를 실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잡지는 남북한이 통일될 경우 1조 달러 상당의 통일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했는데요. 이 한국 국내 총생산의 4분의 3에 달하는 액수입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과 한국이 통일되면 통일 비용으로 적어도 1조 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 전문 잡지인 이코노미스트지는 최근 남북한 통일과 관련된 통계를 소개하고 이런 액수는 한국 국내 총생산 GDP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액수라고 전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2,500만 명에 달하는 북한 주민 가운데 많은 수가 가혹한 취급을 당하고 영양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한다고 지적하면서 통일이 되면 나라의 사회보장제도가 이들을 보살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한반도가 통일되면 특히 인구 구성면에서 한국이 혜택을 볼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은 오는 2017년부터 노동 인구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통일이 되면 북한 인구가 합류하는 덕에 통일 국가는 젊고 신생아가 많이 생기는 나라로 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잡지는 또 통일로 엄청난 규모의 북한군을 줄이면 노동 가능 인구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의 3,600만 명에다가 북한에서 노동 인력 1,700만 명이 추가된다는 겁니다. 그 밖에 이코노미스트는 북한에 엄청나게 매장돼 있는 것으로 알려진 희토류도 통일 국가에 도움을 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희토류는 첨단 전자기기를 만드는 데 꼭 필요한 광물입니다. 북한에는 약 10조 달러 상당의 지하 자원이 묻혀 있고 이는 한국의 20배 규모입니다. 이코노미스트는 마지막으로 통일되면 통일 국가가 얻을 수 있는 항목으로 평양에 있는 류경 호텔을 들었습니다. 잡지는 류경 호텔이 한반도에서 가장 높은 건물로 높이가 314m에 달하지만 아직 완공되지 않은 상태라고 소개했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세계 식량 계획 WFP의 식량 지원을 받은 북한 어린이 4명 가운데 1명이 여전히 발육 부진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영양 실태 조사 결과 김현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세계 식량 계획은 최근 발표한 북한 국가 보고서에서 이 기구의 식량 지원을 받은 북한 타가소 어린이의 25.4%가 영양실조로 인한 발육부진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구는 지난해 이들을 대상으로 식량 안보와 영양상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12년 기준으로 전체 북한 어린이 27.9%가 발육부진 상태인 것으로 조사된 것과 비교해 2.5%포인트 낮은 수준입니다. 세계식량계획은 북한 어린이 영양실조 비율이 지난 2009년 32.4%에서 2012년 27.9%로 줄어드는 등 어린이들의 영양상태가 다소 개선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대부분이 영양부족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14년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주민 81%가 여전히 질과 양면에서 적절한 영양 섭취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북한 주민들의 단백질 지방 섭취량도 국제 기준의 25에서 30%가량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5세 미만 어린이 3명 가운데 1명과 1살에서 2살 미만 어린이의 절반 정도가 빈혈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세계식량계획은 북한 당국과 함께 취약계층의 영양 개선을 위해 지원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은 캐나다와 러시아, 스위스, 유엔 등 국제사회가 지원한 자금으로 밀가루 등 원료를 구입해 북한 현지 6개 식품가공 공장에서 영양강화식품과 영양과자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생산된 식품은 북한 내 타가소와 고아원, 소학교, 아동병원의 어린이와 임산부, 수유모 등 취약계층에 매달 전달되고 있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은 매달 100만여 명의 취약계층에 식량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자금 부족 등으로 목표의 60% 정도만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은 당초 2013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북한 내 87개군 220만여 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영양지원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목표액으로 1억 9,600만 달러를 정했습니다. 하지만 12일 현재 모금액은 9,900만 달러로 목표액의 절반 수준입니다. 한편 세계식량계획은 오는 7월부터 북한 주민 170만 명을 대상으로 2년 6개월 동안 새로운 영양지원 사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세계식량계획은 8개 도 60개 시군에서 새 영양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1억 2,600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한국에서는 영어가 가장 중요한 외국어라고 하죠. 좋은 학교에 들어가는데도 또 일자리를 구하는데도 영어 실력은 필수인데요. 때문에 한국에 정착하는 탈북자들에게도 이 영어는 넘어야 할 산 가운데 하나일 텐데요. 서울의 한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에서는 탈북자들을 위한 무료 영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Just look at it together. So just reviewing last.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한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 한 시민단체와 함께 탈북 청소년과 성인들을 위한 무료 영어 교육 사업인 E++ 열려라 영어학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 열려라 영어학교는 원어민 영어회화 수업과 2박 3일간의 E++ 영어 통일 캠프를 각각 진행하게 되는데요. E++ 열려라 영어학교를 진행하고 있는 서빙라이프의 박선영 국장입니다.
어떻게 하면 여기 있는 그 북한 이탈 주민들을 저희가 도울 수 있을까 여러 고민들을 하다가 여기 한국 사람들은 잘 느끼지 못하는 거지만 길거리 나가보면 양옆에 사인들이 전부 영어로 되어 있고 현재 우리가 자각하지 못한 상황에서 우리의 언어들이 대부분이 외래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에게 그 남한에 정착해서 가장 기본적인 걸림돌인 언어, 특히 영어를 우리가 좀 해결해 주면 어떨까라고 시작해서 제가 시작한 것이 E++ 열렬한 영어학교입니다. 특별히 올해 저희가 그동안의 풍부한 경험과 또 우수한 커리큘럼을 바탕으로 해서 2016년도 남북하나재단 그 민간 협력 사업으로 저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한국은 북한에 비해 영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때문에 한국 사회의 정착을 위해서 영어 교육이 꼭 필요한데요. E++ 열렬아 영어학교에 참여하고 있는 탈북민들의 적극적인 수업 참여와 노력으로 수강생들의 영어 실력이 날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한국에 온 지 1년 된 탈북민 강현경 씨입니다.
북한에 있으면서 개인적으로는 영어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게 북한은 그게 영어가 우리가 진짜 간절히 바라는 게 아니고 그걸 배워도 그게 쓸 데가 없으니까 되게 그냥 게을리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와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좀 어렵긴 해요. 너무 어려워서 전 또 대학교 가는데 그냥 차이점은 북한은 일단 영국식 발음이고 뭐 가르치는 문법 같은 거는 별로 다른 거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수업을 듣는 우리가 간절함이 없으니까 그냥 대충 두드니까 그게 우리한테 실력이 없는 거예요.
강현경 씨는 영어를 열심히 배워서 앞으로 세계 여러 나라에서 활동하고픈 꿈이 있는데요. 그런 꿈을 영어로 적어 수업 시간에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영어를 해가지고 그냥 외국에 나가고픈 생각을 이야기 하자고 했었는데 잘 안 돼가지고 그래서 작게 썼어요. 한국이 아니고 외국에 나가가지고 다양하게 많은 것을 체험하고 싶었어요. 영어는 세계 어느 나라도 가서 그 나라 말을 못해도 영어는 다 통하니까 그래서 더 하고 싶어가지고 네,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있습니다.
It's where you live now. Your hometown is where you are from.
E++ 열렬아 영어학교에서는 미국 등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국가에서 온 강사들이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온 스테파니 씨입니다.
어떤 특별함이 있어요. 뭐 그냥 이렇게 많이 고생했고 이렇게 뭐 보통 사람보다 경험이 뭐 되게 많을 텐데 이렇게 그냥 열심히 부지런하게 생활하고 있으니까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특히 오늘은 뭐 가족에 대한 교제였잖아요. 그래서 가족에 대한 얘기할 때는 많이 기분이 나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럼 조심하게 뭐 잘 준비해오면 그런 실수 없도록.
스테파니 씨는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 탈북민들에게 어떤 것이 필요하고 무엇이 도움이 되는지 느끼게 됐습니다.
교육 기회들이 더 많이 강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무조건 학교 다니면서 숙제 많고 뭐 시험도 봐야 되는데 이런 좀 재밌게 배워주는 엑스트라 뭐 따로 기회 있으면 그게 진짜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북한 친구들이 북한에서 온 친구들이 더 많이 가족 같은 그런 환경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E++ 열렬아 영어학교를 통해 탈북민들이 한국 사회에 정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영어 수업은 학기별로 진행되고 있고 매학기 영어 공부를 원하는 탈북 청소년과 성인 20명을 모집해 진행합니다. 서빙라이프의 박선영 국장입니다.
Enjoy English CBA 수업은요, 1, 2학기로 나눠서 진행이 되고, 그래서 2학기 때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7월 중순부터 저희 사무국으로 전화를 주시면 언제든지 저희가 신청을 받고 또 수업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그 외에도 저희가 6월 중순경에 영어 통일 캠프라는 2박 3일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남북한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딱 친구라고 북한 말로는 표현을 하죠. 그래서 정말 친구가 되어서 영어로 수업을 하고, 또한 저희 지금 현재 목표로는 1대1의 그 원어민 선생님과 이렇게 하나가 되는, 그렇게 저희가 구성을 하려고 원어민 자원봉사자들을 모집을 하고 있거든요.
서울에서 VOE 뉴스 박은정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 저희 VOA 한국어 방송에 팩스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팩스 번호 1-202-382-5325, 1-202-382-5325번으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끝으로 북한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에서는 맑은 하늘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구름이 모두 사라졌군요. 아침 최저기온 4도에서 18도, 낮 최고기온도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20도에서 30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지역이 맑게 갠 날입니다. 평안남도, 평안북도, 황해도 오늘 하루 종일 맑은 날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온도 조금씩 올랐습니다. 평양 아침 기온 12도, 낮 최고 기온 28도입니다. 남포 아침 기온 12도, 낮 기온은 27도가 예상됩니다. 중강 지역 아침 기온 7도, 낮 기온 27도가 예상되고요. 개성 아침 기온은 10도, 낮 최고 기온은 24도가 예상됩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역시 하루 종일 맑겠습니다. 함흥은 아침 기온이 12도, 낮 기온은 29도, 풍산 아침 기온 4도, 낮 기온 23도가 예상됩니다. 장지는 아침 기온이 3도, 낮 기온은 21도가 되겠습니다. 함경북도 역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비 올 확률이 0%로 나와 있군요. 청진 아침 기온 12도, 낮 기온은 21도, 웅기 아침 기온 11도, 낮 기온은 20도, 또 성진 아침 기온은 12도, 낮 최고 기온은 23도입니다. 바다 날씨도 오늘 좋습니다. 동해, 서해 할 것 없이 모든 해상에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씨가 될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도 비교적 잔잔한데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였습니다. 자, 5월 17일 화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뒤에는 VOA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지금까지 박형주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시작하십시오.
VOA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을 국빈 방문 중인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16일 박근혜 한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두 정상은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양국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충실한 이행을 포함해서 국제사회가 단호한 대북 입장을 지속적으로 견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두 정상이 앞으로 긴밀히 소통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코위 대통령도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조코위 대통령은 한국이 인도네시아에 있어 아주 중요한 우방이라며 경제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를 희망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미국, 한국, 일본이 다음 달 사상 처음으로 북한의 미사일을 탐지, 추적하는 미사일 경보 훈련을 실시하는 데 대해서 우려와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홍래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사일 경보 훈련에 대한 질문을 받고 현재 한반도 상황이 복잡하고 민감하다며 각국이 충분히 냉정과 자제를 유지하고 긴장을 고조하는 행동을 안 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림팩 연합군사훈련 시작 직전인 6월 28일 하와이 인근에서 진행됩니다.
세 나의 이지스함이 각각 한 척씩 참가할 예정입니다. 리비아 사태를 논의하기 위한 국제회의가 16일 오스트리아 수도 빈에서 열렸습니다. 참가국들은 리비아 신임 정부의 UN 무기금수 조치 해제 노력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리비아 정부가 국내적인 안보 위협에 대응하고 순위파 무장단체 ISIL에 맞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존 케르미 국무장관과 파울로 젠틸로니 이탈리아 외무장관이 이번 회의를 공동 주최했습니다. 케르 장관은 국제사회가 새로운 리비아 정부에 인도주의적, 경제적, 안보적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며 다만 각국은 리비아의 지상군을 파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나이지리아 남부 유전지대가 연이어 무장단체의 공격을 받아 원유 생산량이 거의 40% 줄었다고 엠마뉴엘 카키우 국가 석유자원부 장관이 밝혔습니다. 카키우 장관은 16일 나이지리아 하원에 석유 생산량이 하루 220만 배럴에서 140만 배럴로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생산량이 80만 배럴 줄어든 것은 니제르 델타의 공격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나이지리아는 경제의 대부분을 원유 생산에 의존하고 있으며 2016년 정부 예산안은 하루 원유 생산량이 220만 배럴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공화당의 사실상 대통령 선거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의 이민과 경제 정책 등을 비난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15일 뉴저지주 러커스 대학교에서 열린 졸업식 연설에서 트럼프 후보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은 채 무시와 고립주의의 철학은 미국을 쇠퇴시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장벽 설치를 멈춰야 한다며 이는 우리 스스로만을 돕고 다른 사람들은 돕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선거 운동 과정에서 이슬람 교도들의 이민에 반대하고 무역 불균형을 이유로 중국에 강경한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아울러 민주당 경선 후보인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에 대해서도 근간 없는 경제 체제로 젊은이들을 부추기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유럽의 난민이 대규모 유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 정부는 올해 자국을 방문하는 관광객 수가 사상 최대 규모인 2,7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정부 대변인은 16일 기자들에게 난민 사태로 인해 관광객들은 레스보스 등 난민들이 많이 체류하는 곳을 방문하는 것을 제고할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그리스는 관광으로 유명한 나라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리스 인근의 이집트와 터키에서 정치 불안정과 테러 공격이 이어져서 관광객들이 대신 그리스로 몰리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는 오랫동안 경기 불황을 겪기는 했지만 대체로 안전한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그리스 국민들이 난민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점도 그리스의 이미지를 높이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이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를 비롯한 도처에서 차량 폭탄 테러를 저질렀습니다. VOA 세계 뉴스의 조은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은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단파 7460, 1199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211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